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급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으로 그저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뿐이었습니다. 언뜻 그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을 믿었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별 수 없네 뭐 똑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좀 착하게 사는 것 같더니 뭐 거룩한 척 하더니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너가 별 수가 있겠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계속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는가라고 한탄해하며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뿐이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에 대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이 계획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도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무슨 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통해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친히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 외면한 그 외로움, 배신감, 서운함,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엄청난 그 채찍과 수모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을 특히 바라볼 때면 저는 차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를 두셨기 때문에 그 좁고 좁은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고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가능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나 혼자 그런 수모와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면 오히려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가족, 자녀들, 내가 속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나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또는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삶 속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손톱만큼의 죄라도 혹시라도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행여나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또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을까 봐 모든 그런 집안의 가정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비난과 경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자식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들과 아내가 합사해서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했었다면 그거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벌을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습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면서도 벌로 인해 받은 생긴 그 우리에게 생긴 상처와 아픔을 언제나 항상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그 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채찍은 언제나 사랑과 격려와 은혜의 채찍이지 결코 미움이나 어떤 외면 이러한 그 채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다가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왜 벌을 받았는지도 알게 해 주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사가 잘됨을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만사가 잘될 때에는 누구나가 다 천사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물론 그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견뎌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꺼내주시고 그들의 평안과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한 전도가 정말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정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전도는 정말 말이나 어떤 물질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를 볼 때에 진정한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왔는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